그림 하나로 시작할까요? 이 그림이 여러분 무슨 그림이시죠? 무슨 그림이죠? 파인아트 그림인가가 아니라 까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그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그 마스크를 나갈 때 어떻게 하든지, 그 힘든 어린아이까지 가난이같이 막 마스크 씌워서 마스크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던 그때의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김없이 했던 것이 손을 씻고, 그렇죠? 지금은 또 안 씻는 경우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은 씻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우리 하진이 하율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우리 주일학교 하는 걸 부모이다 보니까 늘 보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율동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예배 참석해 하고 또 설교도 그대로 또 선생님이 하시고 또 끝나면 그 줌으로 이렇게 친구들 다 아 누구 왔구나 잘 왔어 이렇게 선생님이 줌으로 환영을 해주면서 암송을 꼭 했어요. 다 같이 누구 암송해봐, 누구 암송해봐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리고 그날 했던 설교를 다시 리뷰하면서 어떻게 했니,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주일학교 친구들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나요. 화진이 기억나? 오, you have a good memory. 진짜 다 기억하네요.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우리가 알듯이 우리 언니 오빠들은 대학 유니버시티 다녔던 분들은 totally 완전 다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20명인가 남았었는데 교회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 꾸미는 교회는 사실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되게 다 어려웠죠. 제가 한 1년 3개월인가를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한국이야 뭐 커피숍을 만나고 식상도 가셨잖아요. 호텔도 가고 뭐 일반적으로 쇼핑도 다 했지만 영국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스트릭했고 들어가면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나오게 앞뒤로 딱 직원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한국 다르게 영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나가서 식사한다는 자체가 테이크어웨이 외에는 쉽지 않은 그런 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우리가 외쳤던 제일 중요한 그 말은 골방을 이번에 세우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개인 골방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로 오히려 막 바꿔보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진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 골방에서 혼자 예배하고 또 했던 그 시간들을 잘 지내왔었어요. 진짜 그때 많은 분들이 골방에서 정말 정착이 됐고 은혜가 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셋업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셀 모임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줌으로 셀 모임을 다 했었어요. 줌의 장점은 한 사람이 말할 때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딴 짓 할 수도 없어요. 딱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줌의 장점은 한 사람의 말을 되게 경청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카페 가보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말해 옆에 딴지들도 하기도 하고 또 옆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시선을 할 수 있지만 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딱 그 사람은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해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진실한 이야기들, 경청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해서 그 스몰 그룹 셀 모임도 되게 깊은 나눔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아무리 팬데믹이 영국에 심해도 직장은 와야 되니까 직장 따라 오는 분들도 계실 거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무리 유학 영국이 힘들어도 2년을 휴학을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결심한 유학인데 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라스트 스크린에다가 줌 아이디 파스워드를 탁 띄우면서 광고할 텐데 여러분 그거 보시고 오늘 처음 혹시 우리 교회에 런던 한인교회 있나 하고 리서칭하셔서 마침 이렇게 라이브 예배가 있구나 해서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줌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세 가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 사랑반이라 해서 2주, 3주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온라인으로 레지스터 등록받고 그냥 그대로 온라인으로 이제 따로 소외벳을 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모임을 가졌어요. 3주. 끝나면 어떻게 되죠? 셀로 보내는 거잖아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셀에 이렇게 어레인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셀 이렇게 보냈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어메이징하잖아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때 어려웠기 왔기 때문에 교회 끝나고 나서 다 열심히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 정도로 올해 팬데믹 때 깊은 은혜가 있었고 저는 5년 가도 괜찮을 만큼 경고했었어요. 온라인 세계에 완전히 적응하는 온라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훈련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되니까 저보고 아니야 이제 모여야 돼 모여야 된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온라인 예배와 소모임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로 모이자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너 예배 잘 안 드리잖아. 딴짓 하고 있잖아. 커피 마시고 잠 옷 바람은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릴 때 있고 예배 잘 안 되잖아. 와야 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소모임도 잘 안 되잖아. 오늘 더 잘 되고 있고 예배나 소모임이 더 잘 되고 있으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와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하는 첫날 그 현장 예배를 정말 사모한 형제가 맨체스터에서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첫 예배 참석한 형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모해서 내려왔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첫날 현장 예배 드리고 너무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딴짓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모해 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정도로 온라인 예배가 은혜스러웠던 거죠. 그 이유는 집에 혼자 딱 있으면 이렇게 스크린에 찬양팀이 전체가 자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찬양하고 손도 들고 여기서는 손 들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있어서 잘 못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손들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쭉 이러면서 간절하게 누구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딱 자기 앞에서 혼자 자기 혼자를 위해서 앞에서 딱 자기를 보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예배가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한다니까 너무 오고 싶은 교회였으니까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때 음향이 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있게 있었지만 이상해서 집중도 안 되고 분산되어지고 제대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저는 느껴져서 고민을 하고 간 형제 이야기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모이십시다. 도대체 무슨 말로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나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다. 이것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 그림으로 사진을 표현하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뭐 이 애는 제가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그림 사진 같으세요? 영상통화. 그렇죠. 영어로는? 예? 페이스타임? 죄송해요. 저도 잘 못하는 주제. 비디오 콜? 아무튼 화상 채팅, 화상 장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밝고 인사하는 거 보면 뭐 부모님하고 뭐 가족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걸프렌드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비디오로 이렇게 채팅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 장면을 하는 떠올리면서 그런데 영주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부모와 자녀라든지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제 첫째 딸이 지금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 4, 5년 돼가는데 6개월 어학연수 온 형제하고 같은 셀에서 서로 좋아서 지금 결혼했어요. 근데 학원, 한국 갔죠. 4년 가까이를 이렇게 뭐죠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화상으로 페이스로 이렇게 데이트를 한 거죠. 4년을 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거리 연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지금 우리 딸은 또 사이된 형제는 처신 잘했어요. 절대 다른 이상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또 적당한 보고 오늘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밤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잘 처신을 하니까 뭐 오해 없으니까 잘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계속 화상을 한다는 게. 그래서 방학만 되면 제 딸이 한국을 가든지 사회될 형제가 오빠가 오든지 그렇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불구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만나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도 비싸지 오고 가는 시간도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냐. 화상으로 충분해. 다 얼굴 보고 하는데 뭘 그렇게 뭐 굳이 만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거나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야 되죠. 그런 거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런 편안한 위주로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너희의 관계는 예수 믿는 꿈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 성도들 너희들 성도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냐? 이런 부모와 자녀 연인의 관계처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냐?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God family로 만드는 어떤 관계보다 끈끈한 관계가 우리 성도의 관계잖아요. 물론 우리가 낯설기도 하고 뭐 그 정도까지 실제로 못 느끼더라도 원래 예수님의 죽으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한 패밀리를 만들었으니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사랑하는 치밀한 헌신적인 희생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우리는 만나고 싶어야 된다. 만나야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논리로 제가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들어보기에 어떠세요?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 현장 예배로 왔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뭔지 우리가 왜 온라인 예배로 머물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만나야 될 정말 반드시 만나야 될, 할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중요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런던 시내에서 우리 행자매들하고 전도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박한나와 같이 짜게 됐는데 쭉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두 자매가 이렇게 어디 앉아 있어서 다가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다가갔더니 자매였어요. 그래서 동생 영거 시스터는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올드 시스터는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가는 두 많은 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한나가 역시 모태 신앙의 경험으로 쫙 본인 강정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특히 그 언니 좀 신경이 쌓였어요. 언니를 어떻게 말해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꼭 성경 하나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혼자 산에도 올라가고 뭐 밤에 올라가고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는 그 어떤 경험이 성경 공부할 때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구절 한동안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했거든요. 이 구절이 자매에게 꼭 막혔다. 뭔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교회 가지만 습관 같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구절 인용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핑 돌면서 우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29장 11절에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내 본인이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냐. 그거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제가 좀 포인팅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구절이에요.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네가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산에도 올라갔던 그 스토리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게 attitude, your attitude가 중요한 거다.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준다. 네가 그런 마음이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나누고 전해줬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마음이 터치가 됐는지 그냥 울고 이래서 Can I pray for you? Yes.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안수기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기도를 가까이 가서 안 숙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나를 안아주려고 했는 줄 알고 저를 다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분 나쁘진 않지만 좀 멋쩍죠. 이렇게까지 나를 안아줄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안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제게 참 참 기쁨의 시간이 되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세상에 제가 안 믿는 분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뭐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꼭 기독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해 볼 때에,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좀 잘 알아서 천천히 할게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신은 있어 진짜. 그리고 정말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 신은 He must show himself. 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 자기를 쇼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준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니까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있어도. 뭐 계시면 뭐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뭐 두려워서 모르겠어요. 믿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신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본다면 세상의 메이저 종교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One of the major religion is real religion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메이저 릴리전이 부디즘, 힌두이즘, 이슬람, 크리스천티 있는데 네 개를 메이저 중에 기청이인데 신천이까지 조그만 기청이를 하나님이 계시했겠어요? 메이저 중에 하나님 당신의 길을 당신을 보여주겠죠. 전체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보여준다면 메이저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개를 대충 비교해봐도 부디 있으면 그건 혼자서 그냥 도닦는 거니까 그거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힌두 있으면 밀리언, 10밀리언 신들이 있으니까 너무 컨퓨징 하잖아요. 제끼고, 그러면 알라인데, 알라는 우리가 알듯이 혼자 저 멀찍이 있고 프라핏을 쭉 보낸 거잖아요.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신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프라핏이라는 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보다도 570년 후에 모하마드가 태어났으니까 기독교가 있은 지 570년 후에 태어난, 만들어진 종교니까 그 프라핏이라는 것이 제가 기독교 카피본이란 말이죠. 카피본. 그리고 그 신 자체가 너무 혼자 멀리 있는, 혼자 고고하게 있는 그냥 프라핏만 보내던, 그 프라핏도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우리 것을 카피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크리스천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듯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가 리얼가.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메이저 종교 중 아무리 봐도 너무나 확연한 것이어서, 저걸 신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를 딱 택해서 한번 파고들려면 기독교를 파고들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관계를 만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죄를 씻는 의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어쨌든 그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끊임없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9장 41절에서 43절이었어요. 41절에서 42절 앞부분까지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가축을 바쳐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기가 뭡니까?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만나겠다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My glory, 내 살아있는 존재를 네가 경험하도록, 특별한 곳이라,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네 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도 이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를 해결한 이후에 예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했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나 예수가 오고 나서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같이 있겠다는 거, 그 예배 현장에. 진리는 진짜라 이 말이죠.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식, 뭐 형식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장 긁어친 거 다 없어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예배가 이루어졌다.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구약에도 말씀하시는데 만나주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보인다는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예배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겠지만 구약과 비교할 수 레벨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찌릿찌릿하게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것까지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도 느끼지만 그거는 갈증이에요. 갈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요소로 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 현장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기 오기 전까지 수많은 마음이 힘들고 있고 다운되고 복잡하고 막 어려웠는데 여러분 찬양을 싹 마음을 다해서 진짜 했다면 그리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반드시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peace, 내 안에 명한 평안이 있고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막 마음의 상하고 짜증나고 밉던 마음도 좀 감동되고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마음에 딱 생각이 주어져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아, 이런 태도에 됐구나.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He is spirit. He is invisible person이잖아요. 그분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experience하고 있는, feeling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현장 안에 나갈 때 여러분 매번 경험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In spirit, 성령으로.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심어 넣으신 것이에요. 아, 여기가 괜찮다. 정말 힘들 때 오니까 힘이 되는구나. 특별한 곳이나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의 감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예배를 나와요. 수요예배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에 있을 때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찬송 하나 부르고 정음으로 유튜브 하나 딱 띄우고 하나 들어보고 성경 보고 큐티인 보고 큐티인 안 샀으면 어쨌든 성경책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10분이라도 해봐요. 매일매일 예배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예배하면 패밀리로 또 같이 예배하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만나주셔서 뭔가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실제로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우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회복이 있지만 또 나가서 또 내일 살면서 또 버거워지시면 개인적으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그러면 개개인이 매일매일 물론 꾸역꾸역 하듯이 할 수 있지만 감당하는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도 한 번 더 오고 주일날 이렇게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오시면 확 은혜가 붙는 거죠. 감당해내는 것이죠. 살아낼 수 있어요. 인생 살아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지금도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다 해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배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남은 때 뭐든지 간에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